구약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9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종으로서 행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유언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서 이 안다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으로는 본질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고, 정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감정적 일치이기도 하고, 또 의지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의 말씀들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적 인식, 결국 인격적 지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정한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행위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이 일평생 만나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거룩과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생애 속에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다가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순종하는 종으로 섰을 때 격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과 동행했던 이 하나님을 솔로몬이 만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 아들 솔로몬이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렇듯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501쪽입니다. 구약성경 501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대표적인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찬양시는 시편 18편에서도 같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로서 그의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의 시들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이 찬송시가 전개되어가면 갈수록 그러한 친밀감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이로 말할 수 없는 또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고통과 환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다가오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다윗을 물리친 구국 영웅이고 많은 백성과 사람들 앞에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일단 그가 구약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실제적으로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노출되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의 위급함, 또 미친 채 하면서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 내서의 급박함,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뇌, 또 그 당시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적대국들과 전쟁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시를 해나가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찬송하는 이 이야기, 내가 노래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일에 대한 감사와 놀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밀히 간섭하시고 속속들이 찾아와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 은혜롭고 그로 인하여 축복받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들이 그의 입술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범죄함이 줄줄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대표적으로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범죄함을 무마하기 위해 다윗이 행한 일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에 얼고 메워놓는 일이 되고 말죠.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여자로 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자였고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알고도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유혹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전쟁 중에 있던 장군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너가 전쟁에 나가 수고하였으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함께 편히 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나만 홀로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밖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 꾀를 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른 음모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쏘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장 깊숙한 곳에 그를 보내고 그리고 그를 남겨두고 뒤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자기가 충성스럽게 모신 그 왕 다윗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웠던 한 사람 그리고 한 군인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다윗은 무참히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바세바를 불러 아내를 삼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신학자들은 다윗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야 알았나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과 같은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딸같이 자기 자식같이 기른다 했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 친구가 왔고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소유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자식과 같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기력해 있었고 분별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의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고 죽어야 할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차단당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암흑과 같은 처절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자리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머무를 곳은 죄의 자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기도하죠.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본 성경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바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됨을 지적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해내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처참하며 멸절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런 죄인에게 전적으로 필요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범죄하여 처참한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밖에 없어, 헤어나올 수 없어 고뇌하는 자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을 받아야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전생애 속에서 받고 누렸던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간섭의 역사,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총, 이 앞에 아들 솔로몬이 서서 살아가길 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특출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은 모두가 이 요구를 그 사람들에게, 자신과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들 앞에 말씀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와 가까이 하라, 그를 버리지 마라, 그를 떠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은총 안에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가장 큰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상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평생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 모압 평지에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들을 무한히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신가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처참한 자리,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추악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 하는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며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가 베푸시고자 했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영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던 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은 이 하나님, 내가 알고 동행했던 이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아시겠죠.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만리를 울면서 봤던 이후 아마 감동적으로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이렇게 슬펐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린 마음에 순진한 마음에 이렇게 울면서 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감정이 메말라 가는지 책을 봐서는 도저히 감동이 없었는데 이 책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제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랜디 포시라고 하는 젊은 교수입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가 췌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분명히 혼란스럽고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하고 또 어린 세 자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자기가 알고 지내왔던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인은 반대를 하죠. 건강도 염려됐고 또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내인 자기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추억을 나눌 시간을 우리에게 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절대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그때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마지막 강의는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컸을 때 아버지의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조언을 필요할 그때의 조언을 내가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허락하고 가족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강의는 내 아이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는 처세술이나 그런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윗의 유언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평생 만나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중요한 유언을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유언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따라 잘 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다윗은 아주 많은 확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했고 깨닫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일한 생명과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이 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과 유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마음속에서 누리고 느꼈었던 그 복된 것들을 자신있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찬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얻고 누리는 것들 우리 자녀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후손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